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9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택근무 중이라서 혼자 옷방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음질이 좀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마 지금 이후로는 저 말고도 기자 혼자 진행하는 듣똥라를 들으실 수도 있게 되실 것 같거든요.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터라 어떻게 될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겠지만 이렇게 꾸려가게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시거나 코로나19에 맞서서 현장에서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에 계시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조금만 더 다들 힘내서 이걸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재택하면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혼자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그냥 2020년 현재 여성들이 정치를 하는 것, 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는지 그냥 편하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는 걸 듣동러 분들과 그냥 이야기, 담소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어색하네요. 그러면 공지사항 드리고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똥라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제 기초 상식을 다룬 머니와 요즘 뜨는 것들의 역사와 맥락을 더해 깊게 파보는 익스플레인 콘텐츠 문화센터가 올라가니 꼭 구독해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할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립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저 이지상 기자와 함께하는 듣똥라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정치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밀레니얼 여성 정치인들의 분투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최연소 정치인 여성들에 향한 일종의 사건들이 좀 연달아 일어났었는데요. 아, 이거는 듣똥러 분들이랑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2020년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여성 혹은 젊은 여성이 정치를 하면 직면하게 될 여러 원색적인 비난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국회에서는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즈, 저희가 AOC라고 불리는 이 의원을 둘러싼 사건이 있었습니다. AOC는 듣똥러분들은 이미 익숙한 이름이시죠. 미국 하원의회에 당선된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넷플릭스 다큐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2018년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의 굉장히 정치 거물이었던 의원을 꺾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거둬서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고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 뭐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 자체가 바텐더 근무 이력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소통을 할 때 인스타그램으로 뭐 쿡방을 하면서 그대로 뭐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밀레니얼 정치인에 걸맞게 소통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또 특권의식이 없는 모습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해서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의원입니다.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가 2019년 트위터 파워 지수를 매겼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1위면 2위가 AOC이더라고요. 뭐 좋아요나 리트윗 수 이런 것들이요. AOC는 뭐 이력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민자 2세고 그다음에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에 속해져 있고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섹터의 의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보 세력, 급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AOC를 좋아하는 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련한 이슈, 밀레니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선점하고 그거에 대한 연설을 적재적소에 하는데 그걸 또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OC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공화당이나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사악한 마녀라면서 굉장히 안이꼽게 보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AOC 의원의 이력이나 아니면 AOC 의원이 어느 포지션에 서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7월 말에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AOC 위원이 국회의사당 입구 계단에서 공화당 출신의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을 마주치게 됐는데요. 이 테드 요호 의원은 플로리다 제3선거구의 중진 의원으로 그동안 외교나 안보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보수 성향을 보인 공화당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 성향의 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두 의원이 의사당 앞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호 의원이 같이 있는 옆 동료 의원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다짜고짜 AOC 의원을 향해서 역겹다, 그러니까 disgusting, 미쳤다, crazy, 정신 나갔다, out of mind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AOC는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상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 두 의원이 또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요호 의원이 AOC 의원에게 거의 쌍욕 을 하는데요. 이게 성차별적인 쌍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ucking bitch라는 욕을 합니다. 이 근간에 이 둘이 왜 이런 욕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미국 언론들의 설명을 보면 최근에 AOC가 이 높아진 범죄율이 빈곤과 관계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요호 의원이 동조를 하지 않았고 이거와 관련한 언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암튼 요호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이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으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기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요호 의원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 발언을 합니다. 아마 이 요호 의원의 공식 사과 의원을 포함한 AOC 의원의 연설 의원도 다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링크도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요호 의원은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토론한 것이다. 자기도 빈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 나도 사실은 결혼을 했고 딸이 둘이나 있어서 언어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쓰고 있다. 라고 해명을 하면서요. 그래도 내가 사실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무례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AOC에게 무례했던 점을 사과한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AOC가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고 10분 정도의 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연설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회가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와 관련된 일이니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었고 하원이 이를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준 건데 이 성차별 발언을 들은 여성 정치인이 사실 직접 본인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맞서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AOC가 이날 사실 대본도 없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앞을 보면서 정면을 보면서 대본 없이 발언한 이 10분 연설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기사화가 종종 됐습니다. 그래서 AOC는 이날 10분 동안의 연설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받아들이는 문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권력 구조를 지적하면서 뭐 국저널리즘의 평가에 따르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페미니스트 연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마 듣동러 분들도 기사화돼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AOC는 연설에서 어느 남성이 딸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남성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을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테드 요호 의원이 본인이 결혼을 했고 딸 둘이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인 거죠. 사실 AOC는 요호 의원이 자신한테 그런 성차별적인 욕설을 했을 때 특별히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자라면서 이런 욕설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뉴욕 지하철을 타고 뉴욕 거리를 걷는 여성들이라면 이런 언행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식당에서 일하며 요호 의원이 한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추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한 남성을 쫓아낸 적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AOC 의원은 내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화에 관한 것이다. 미디어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호 의원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자신의 아내, 딸들, 지역구 여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허락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일종의 문화가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거친 말들을 받아들이는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쳐주는 권력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테드 요호 의원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딸들과 부인을 언급했는데 그걸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AOC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누군가의 딸이다. 나는 요호 의원이 언급한 그 두 딸 중에 막내보다도 두 살이 어리다. 다행히도 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아빠 딸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걸 보지 못하셨지만 어머님은 보셨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부모님에게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은 딸이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이 같은 괴롭힘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키우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에 온 거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난 뒤로 16명의 민주당 동료들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서 요호 의원의 그 무성의한 사과를 지적하고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의원 중에는 무슬림계 의원, 인도계 소수 인종 여성 의원도 있었고 남성 의원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는 최초 무슬림 여성 하원 의원인 일한 오마르 의원, 소말리아계 의원이 있고요. 또 라시다 틀라집 팔레스타인계 의원도 있고 매사추세츠주에서 당선된 최초의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인 아이아나 플레즐리 등 이 다양성으로 상징되는 여성 정치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신 배경을 자신들이 기반을 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기성 정치나 주류 권력에 대한 도전들을 좀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미국에서는 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비슷한 시각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최연소 여성 의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원피스를 입고 가도 되는가? 아니죠. 뭐 랩 스타일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가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었죠.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장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블랙과 핑크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고 출석했다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류호정 원피스가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기사가 쏟아졌었는데요.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뭐 국회의원 품위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었는데요. 사실 국회에는 이제 품위 규정이 있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의복이나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서 양복과 넥타이만을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사실 류정 의원은 장혜영 의원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복장 논란이 일면서 류 의원을 향한 혐오와 성희롱적 발언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SNS상으로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많아지자 정의당은 당 공식 논평으로 성차별적 편견을 담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걸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옹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복장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인 곳입니다. 제가 처음 출입을 2010년에 했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자켓까지 갖춰진 바지 정장을 입었었거든요. 저도 뭐 그나마 펜슬 스커트에 와이셔츠 아니면 무조건 다 바지 정장을 입었었던 것 같거든요. 워낙 남성이 80% 이상인 분위기였으니까 저 역시 바지 정장을 입는 게 튀지 않고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위아래에 이제 자켓과 정장으로 된 바지 정장에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는 그런 걸 많이 입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논란이 일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1993년에는 여성이 바지 정장을 입었다가 건방지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993년 11월에 여성 장관인 황상선 장관이 바지 정장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를 나갔는데 이 황 장관이 답변을 하는 도중에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라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데 황 장관은 당시에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1996년 15대 국회에선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이 여성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라는 불문율을 깨고 바지 정장을 입고 등원해서 기사가 나고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동료 여성들과 그 이후로 바지 정장 입기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내가 2010년에 바지 정장을 입었던 게 이분들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치 공간,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남성의 것으로 분류가 돼 있었고 남성 중심인 정치 공간에 여성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모습이 2020년 정치하는 여성, 정치하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시각이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 진짜 미치겠네 였어요. 정치는 사실 제가 배우기로는 인간에게만 있는 영역이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동물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 이게 정치 영역인 거고 그거는 참 인간만이 가진 행위, 그래서 아름다운 행위여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한나 아렌트나 그런 정치 사상가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전혀 아름답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는데 또 동시에 또 든 생각은 아 오바마가 대통령인 나라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AOC가 국회의원인 나라인 동시에 이 테드 요호 의원도 하원 의원인 곳이 미국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기도 하고요. 또 밀레니얼 여성은 전 세계 어디나 상황이 다르지 않다. 류우정 의원이 이렇게 원피스로 많은 혐오 발언을 듣게 되는 상황과 AOC가 본인의 소신을 밝혔을 때 동료 국회의원에게 어떤 비하 발언을 듣는가에 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낙연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20대 여성이 지목이 된 것을 두고 여대생 프레임과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이 2020년 정치를 하고 있는 밀레니얼 여성 정치인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들이 밟고 있고 또 겪고 있는 하루하루가 또 다른 여성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AOC가 해당 발언을 들은 뒤에 굳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명백한 여성을 향한 문화적 폭력이다 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당했던 혹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를 대신해줬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OC의 연설을 보고 있는 아니면 뒤늦게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여성들은 아마 AOC가 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맥락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테드 요후 의원이 자신의 사과문에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변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인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동년배 여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장혜영, 류호정 의원 같은 분들이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 서고 또 복장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은 뒤에도 류호정 의원이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라면서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엄숙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곧이어 바로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주말 사이에 왓챠에서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왓챠에서 공개한 FX 오리지널 미세스 아메리카입니다. 이 미세스 아메리카는 1970년대 냉전 시대 속에 미국에서 뭔가 민주화의 바람, 자유의 바람이 한참 불 때잖아요. 그때 젠더 이슈도 같이 물망에 오르면서 미국 성평등 헌법 수정안 ERA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비준을 둘러싼 10년간의 투쟁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시기에도 사실 주류 정치인들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주류 정치 역사 속에서는 비중 있게 조명되지 않았던 당시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다루고 다각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인물인데 당시 미국 보수 진영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렸대요. 안티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필리스 슐레플리 이 역할을 이제 케인트 블란쳇이 맡고 또 당시에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이었던 글로리아 스타이넘,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선거에 출마했던 여성인 셜리 치점 등 다양한 여성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그 필리스 슐레플리가 나는 살면서 차별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여성들은 솔직히 일하기 싫고 집에 있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데 능력 없는 페미니스트들이 가정주부로 살 나의 특권을 앗아가려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일하기 싫고 남성들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고 천연드럽스럽게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를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 블란쳇이 연기한 이 슐레플리라는 사람은 원래 자신의 전공이 안보 영역에 확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낭섬 중심 사회 속에서 육아 등을 이후로 발목이 잡혀 있고 또 경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러면 일, 가정, 양립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안티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인물들을 다각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페미니스트와 안티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게 다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이 여적여 플레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어떤 흐름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담겨져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대사가 2020년에 적용돼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나는 살면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저희는 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연대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일단 주류에 편입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류 정치권과 타협을 해야 하니까 낙태나 동성애 같은 그런 내용은 좀 나중에 하자, 좀 뒤로 밀어주자라고 말하는 타협적인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매번 주류는 선거가 필요할 때만 여성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냐 그런 실속 없는 약속에 매번 여성만 이용당하고 있지 않냐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남성이 여성의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이들의 활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니까 남편이나 가족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이 당연한 권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번뇌가 있었는지,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는 멀지 않은 과거잖아요. 1970년대니까. 5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과거에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이 가정에 속박된 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방송에 같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서프로젝트였거든요. 이건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건 100여 년 전에 여성들이 이제 참정권이 없던 시대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이야기인데 이 여성 참정권 운동가를 서프로젝트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때의 그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시대가 얼마나 참혹했는가 여성들이 이성이 없는 존재라고 해서 투표권을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주류 정치인들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했었는데 이때까지 갈 일도 아니더라고요. 1970년대에 미세스 아메리카에 등장하는 주류 정치권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을 보면서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사실 2020년에 이 두 상황을 보면서 이 2020년 여성 정치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냉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이게 변하지 않는 건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류에서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빌런들은 계속 나타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970년대랑 그리고 이 1800년대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누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의 정치의 스텝을 밟아왔고 그리고 이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혜영 의원이 예전에 우명카인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예전에.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20대, 30대 여성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현실에 진입하려는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다시 한번 와닿기도 하고 그게 진짜 지금이고 듣동러 분들도 2020년에 2030 정치인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 가운데 누군가는 이때까지는 대표되지 않았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다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되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정치 뉴스를 보면서 되게 낙담하시고 냉소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 만큼 품격 있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고 품격 있는 리더를 알아보는 보통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늘 했던 얘기가 정치의 냉소를 담고 싶지 않다? 무조건 냉소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나랑 달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주류 정치권이 계속 모르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그러니까 왜 밀레니얼 세대, 왜 밀레니얼 여성들이 기존 정치권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가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는 빼지 않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의식의 흐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나 아렌트 말처럼 권력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걸 언제 집어들여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혁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언제 집어들여야 할지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정말 장영 의원 말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깨달을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생각이 있는 채로 하루하루 열심히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방구석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